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수정을 요구한 휴전안 내용에는 중요한 변경은 없었다고 하마스 고위 인사가 주장했습니다. 이 인사는 오늘 로이터통신에 하마스 지도부에 따르면 반대할 만한 중대한 수정사항은 없었다면서 하마스가 이집트와 카타르에 최근 보낸 수정안은 가자지구내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후 가자지구 재건과 국경 검문소 개방 등 가자지구 봉쇄 해제, 주민 이동 허용, 물품 운송 제한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사는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 장기 복역수 100명의 석방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이스라엘 측은 장기형을 선고받은 100명을 제외하고 석방 대상을 잔여형기가 15년 미만인 경우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는 지난 11일 하마스의 수정안은 중요하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변수들을 모두 바꾼 것이었다며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동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카타르 도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마스의 수정안에는 지난달 3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원 협상안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일부는 실행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재국들이 이 같은 차이를 줄여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6주간의 일시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철수, 일부 인질의 맞교환과 생존 인질 석방, 이스라엘군의 영구적인 철수, 그리고 가자지구 재건과 사망 인질 시신의 송환 3단계로 구성되는 포괄적 휴전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어제 홍해를 지나던 상선에 수상 무인정을 이용한 공격을 가해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으로 12일 후티 반군의 수상 무인정 한 척이 라이베리아 선적 그리스 소유 운영 선박 MV 튜터호를 공격해 동력실이 심각한 침수를 겪는 등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최근 러시아에 기항했었다고 중부사령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티 반군 측은 공격 사실을 확인하면서 튜터호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침몰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부사령부는 이와 별도로 후티 반군이 홍해로 대함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으며 이로 인한 함정이나 선박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사이 예멘의 후티 반군 장악지역 내 세 문의 대함순항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했으며 홍해로 발사된 드론 한 기도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중단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홍해와 주변에서 이 같은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주요 7개국 연례 정상회의가 오늘 이탈리아 남동부 도시 바리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유럽 내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을 사용해 우크라이나에 최소 50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관련 세부 사항들이 아직 논의 중이지만 이 같은 차관이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에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새로운 장기 안보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기후변화, 아프리카 관련 문제들이 회의 첫날인 13일에 논의되며 내일은 난민, 인공지능, 에너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영국 가디언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7개국과 유럽연합 정상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 핵 역량을 조정 강화해야 한다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최근 러시아의 핵 관련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과 몇 달 동안 우리는 러시아 측의 위험한 핵 관련 수사와 더 많은 핵 훈련을 봐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11일 자국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 벨라루스군과 핵 운용 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맞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핵무기는 나토의 궁극적 안전보장장치이자 평화유지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북한 인권 공개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 인권 유린이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한일 등 50여 개국과 유럽연합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선될 조짐이 없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국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1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인권과 평화 및 안보와의 연관 관계가 북한보다 더 잘 드러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에 담긴 상당한 증거는 북한 정권의 주민 학대와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Nowhere in this nexus is it more salient than in the DPRK, where substantial evidence and documentation.
또 북한 정부가 자행한 납치 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억압과 전체주의 등이 우리 모두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북한은 표현,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종교적 신념 및 관습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해 허가되지 않은 활동을 하는 개인을 처형,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악순환을 부추기는 이사국들이 있다면서 지난 3월 말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제재 활동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을 거부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이 더 대담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김으로써 국제 안보를 약화시켰다면서 오늘 이 회의를 막으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노력은 북한을 지원하려는 또 다른 노력이며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민의 복지보다 무기를 선택하는 정권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만행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평화와 안보, 정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북한 주민의 더 나은 미래와 우리 모두의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our responsibility as members of this council, as human beings, to speak out against a regime that chooses weapons.
이달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한국의 황중국 유엔 주재 대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 보고서는 북한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인권침해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면서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났지만 CY 보고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를 간신히 넘기며 가장 저개발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며 인구의 거의 절반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주민들의 생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고가의 핵무기 개발, 사이버 해커 양성, 지배층 엘리트를 위한 사치품 구매에 몰두하며 물적 인적 자원을 계속 낭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1년간 미사일 개발과 실험에 투입한 총 비용은 북한 전체 주민의 1년치 식량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은 핵무기와 인권침해로 굴러가는 쌍두마차와 같다면서 인권침해가 멈추면 핵무기 개발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 평화와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is like a two-headed chariot driven by nuclear weapon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f human rights violations stop,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바바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면서 북한 당국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자원을 계속 전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 종종 현대판 노예로 불리는 강제 노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워드 대사는 납북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회원국들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북한을 탈출한 후 안전과 인권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강제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You cannot separat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from the threat DPRK pose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야마자키 카즈유키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의 납치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주목하고 싶다면서 13살 소녀를 포함한 일본 시민들이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치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 납치 행위는 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자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납치 피해자는 거의 반세기 동안 갇혀 지내왔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령에 이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의 시급성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모든 납북자들이 조속한 귀환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rgency of this situation is undeniable. I call up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ite in concerted effort to secure.
또 북한에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며 모든 관련 유엔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의제 채택을 막기 위한 절차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경수앙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중국은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다루기엔 적절한 장소가 아니며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적대감을 고조시키고 대결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hina has always maintained that the security is not the proper place to address human rights issues and it should not intervene in countries.
투표 결과 15개 이사국 중 12개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모잠비크는 기권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안보리는 인권에 대해 논의할 권한이 없다면서 전 세계가 안보리가 복잡한 국제 현안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며 희망을 갖고 안보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안보리는 근거 없고 노골적으로 정치화된 사안을 논의하는데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However, pursuant to the mandate of the Council, and the Council does not have a mandate for the discussion of human rights.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전반적인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설명에 나선 폴커 트루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들어 북한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더욱 심해졌으며 식량 부족으로 사회경제적인 생활 여건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혹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CYI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안보리에 촉구했다면서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권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년간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내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투르크 대표는 북한의 비참함, 억압, 공포, 굶주림, 절망적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이를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 부과한 고립의 막다른 골목에서 돌아서서 다시 개방하고 국제사회와 교류하며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고 국제협력을 포용하며 모든 사람들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landscape of misery, depression, fear, hunger and hopelessness in the DPRK is profoundly alarming.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경 폐쇄 이후 지난 4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은 명백히 악화됐다면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회원국들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포함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가장 신속한 책임 규명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 내에서 계속되는 긴장과 불처벌 상태를 중단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should discuss what the most expedient accountability measur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DPRK could be.
이날 회의에는 탈북민인 김금혁 씨가 시민사회 대표로 참석해 북한 인권 참상을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우리는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핵무기에 매달리는 것이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김정은에게도 강압과 통제만을 통한 통치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We need to show Kim Jong-un that the ruthless repression of North Korean people and focusing on nuclear weapons is no longer the way to maintain his leadership.
김 씨는 이어 한국말로 북한 청년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는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다른 누군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평양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나 3대가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지만 중국 베이징 유학 중 외부 세계를 접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됐다는 김 씨는 발언 중 감정에 북받쳐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김 씨의 발언 후 김 씨가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증언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잔혹함을 전 세계가 알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미국은 다른 많은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감사하고 있다면서 당신의 이타심과 용기, 신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50여 개국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강제 노동 등 자국민을 착취해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일 등 57개국과 유럽연합이 1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선될 조짐이 없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6월 의장국을 수임한 한국의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이날 2년 연속 열리는 북한 인권 관련 공개회의에 앞서 각국 대사들과 함께한 공동 회견에서 오늘날 북한이 점점 덜 도발적인 행동을 일삼는 가운데 우리는 악화하는 북한의 인권 위기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commit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대표 발표자로 나선 황 대사는 이어 북한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집단적 처벌, 자의적 구금,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 공정한 재판 없는 공개 처형, 납북자와 억류자, 전쟁 포로, 미송환 관련 문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새롭게 제정한 국내법은 한국 영화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북한의 비참한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이 무기 개발과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연계돼 있음을 목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은 주민들의 안녕을 희생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부족한 자원을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으며 자국 내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PRK is diverting its scarce resources toward it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t the expense of the well-being of people in the DPRK.
아울러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와 사회체제는 북한이 권력을 유지하고 핵 및 미사일 능력을 활발히 개발할 수 있게 했다면서 북한은 강제 노동을 포함해 국내 및 해외에서 자국민을 착취해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에 기여하는 구체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연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12일 개최한 북한 인권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의 편에 서달라고 호소해 주목을 받은 탈북 청년이 VOA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안보리에서 탈북 청년들이 발언하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염원하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공개회의에서 발언한 탈북 청년 김금혁 씨는 유엔 무대에서 탈북민들이 공개적 발언을 하는 게 북한 주민들에게 큰 힘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회의 참석 뒤 가진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사회가 함께한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희망을 준 고무적인 회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북한 현지 사람들한테는 저는 알게 모르게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되게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편이 없다고 믿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너무나 엄청나게 그런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안보리 같은 곳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우리가 당신을 옆에 서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이 안보리 회의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느낄 것이고요. 반면에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큰 고무적인 그런 회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평양의 엘리트 가정 출신으로 김일성 종합대를 거쳐 중국 유학 중이던 지난 2012년 한국으로 망명한 김 씨는 이후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한 후 한국에서 방송인과 정당인, 소셜 인플루언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탈북민을 대표해 유엔 안보리의 쟁쟁한 이사국 대사들과 고위급 외교관들 사이에서 10여 분간 영어로 연설하면서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들의 편에 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청년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며 한국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 want to send a message to the youth of North Korea in our language. 여러분,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추운 밤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아무리 캄캄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해는 뜹니다. 북한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다른 누군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북한 청년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북한의 변화를 위해선 안팎에서 함께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에서 변화의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의 북한 청년들에게 함께 싸워줄 것을 호소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밖에서 북한의 밖에서 북한의 어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저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북한의 실질적인 어떤 자유와 또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상황의 개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 체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력이 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호응을 해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세대가 현재 북한의 장마당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한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청년들에게 북한의 자유를 위해 외부에서도 최선을 다할 테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작은 목소리라도 내주길 바란다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탈북민이 발언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 청년 이서연 씨와 조셉 김 부시 연구소 연구원이 지난해 3월 비공식 회의에서 발언했고 같은 해 8월에 6년 만에 개최된 공식 회의에선 한국의 탈북 청년 김일혁 씨가 참석해 발언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창한 용어를 구사하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고 이서연 씨는 특히 중국 외교관들 앞에서 중국어로 탈북민을 북송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금혁 씨는 안보리의 북한인권회의에서 탈북 청년들이 발언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북한인권운동의 또 다른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인권운동에 또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북한 넘어오신 일제 탈북민들은 조금 더 뭐 우리가 흔히 그 몸대몸으로 혹은 뭐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좀 북한과 직접 맞부딪히는 그런 인권활동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풍선도 날리고 또 다양한 이렇게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제 뭔가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탈북민 인권운동은 이제는 새로운 단계, 즉 어떤 한국 내에서의 어떤 지지가 보는 단계를 떠나서 유엔에서 또 정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그런 어떤 글로벌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정말 탈북민 청년들은 영어도 잘하고 또 중국어도 잘하고 다양한 언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국회 정치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각자의 해안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발언했던 김일혁 씨는 10일 뷰에 국제사회가 탈북민을 국제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감과 위로인데 그것을 국제사회에서 해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씨는 또 자기 자신도 작년 안보리 회의를 통해 북한 주민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그곳이 열리는 그날까지 힘내서 버티자고 마음의 응원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런 공감과 위로가 북한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혁 씨는 그러면서 탈북민이 계속 유엔 안보리에 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추가로 지상 미사일 요격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2028년도까지 도입 예정인 차세대 요격기로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11일 행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 동부 해안에 완전히 가동 가능한 국토 보호를 위한 추가 미사일 방어 기지를 건설하도록 의무화하는 2025 국방수권법안 1632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통령 직속 행정관리 예산국은 이날 발표한 2025 국방수권법안 관련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란이나 북한에서 발사되는 잠재적 탄도미사일로부터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기지가 작전상 필요하지 않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달 가결한 2025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은 이란이나 북한의 잠재적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조건부로 지정한 뉴욕 포트드럼에 위치한 미 본토 방어 요격 미사일 기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미국 서부 지역인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두 곳에 지상 기반 외기권 방어 체계 GMD 미사일 요격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북한 등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의 역량 강화에 따라 미국 동부 지역에도 방어를 위한 미사일 요격 기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지난 2019년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 지상 요격미사일 배치 장소로 뉴욕에 위치한 포트드럼 기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정부가 기존 지상기반 요격체계를 추가로 배치하는 대신 새로 도입할 예정인 차세대 요격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8년까지 알래스카의 20개 사일로에 배치될 차세대 요격미사일의 개발을 완료해 미사일 위협을 성공적으로 요격할 확률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NGI는 미국의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등 모든 국토를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과 잠재적 미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러한 위협의 진전과 이런 국가들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역량 진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GBI는 지상기반 외기권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로 현재 미국의 주력 본토 방어체계이며 미국 정부는 이를 대폭 개선한 차세대 요격미사일 NGI를 개발해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GBI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지난 4월 미 국방산업협회가 주최한 2024 미사일 방어회의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을 미국에 대한 주요 미사일 위협국으로 지목하고 국방부는 현재 기존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을 보강하기 위해 최신형 차세대 요격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오는 2028년까지 알래스카에 첫 번째 NGI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지상기반 요격체계의 추가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브루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는 기존 GMB 방어체계로도 북한의 미사일 역량을 막는 데 큰 부족함은 없었겠지만 북한의 관련 역량 진전을 볼 때 앞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ve got enough interceptors to do that. We could handle 10 coming in. Now, hopefully all the interceptors.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격추하기 위해서는 두세 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면서 현재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양의 요격 미사일을 갖추고 있지만 북한이 대량으로 발사할 경우에는 방어망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이 변칙 기동을 할 경우 현재 체계로는 요격의 정확도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기존 체계를 동부에 추가 배치하는 것보다는 요격률을 훨씬 높일 수 있는 새 체계를 도입해 안정적인 방어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더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NGI is intended to have a higher kill probability. It's intended to be more effective. So less likely.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차세대 요격 체계는 더 높은 요격률을 갖추도록 고안됐고 더 효과적이라면서 북한이 실제 발사를 감행할 확률이 낮더라도 북한이 ICBM을 대량으로 발사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60기 이상의 차세대 요격기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극초음속 및 여러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차세대 요격 역량의 완전하고 조속한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일 내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9개월 만에 또다시 이루어지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 부문을 포함해 양국 밀착이 어느 수준까지 합의에 이를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 수도 아스타나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매체인 베도모스티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몇 주 안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중 순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그 전에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날짜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인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두 정상은 러시아 극동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또다시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북한 내부의 준비 동향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12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영상 사진을 분석해 고려항공 항공기들이 지난 6일부터 10일 사이 공항 터미널 건물 근처 계류장에서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외국의 대규모 대표단의 방문을 앞두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평양에 도착하기 직전 동일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24년 만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지면 북한은 대외적으로 러시아가 자신의 든든한 뒷배라는 점을 과시하고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업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러는 지난해 9월 두 정상이 합의한 교류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계기로 삼으려 할 것이라며 북한은 이달 말로 예고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러 관계 강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 때 상반기 성과들을 이제 총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방향들을 다시 또 점검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고 할 텐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새로운 북노 관계와 관련된 성과를 최대한 이제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무력 고도화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북러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국제사회 비난 부담이 적은 경제협력 분야를 부각시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무기 지원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도움이 여전히 절실하고 북한은 대미 교착 장기화에 대비해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와 식량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양국 우주기술개발협력 논의를 한층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해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후 올해 추가로 3차례 발사하겠다고 말했으나 상반기에 한 번도 이를 성공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우주기술 강국인 러시아와 관련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 행보에서 가장 큰 관심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입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에선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제공에서 비롯된 주고받기식의 거래에 치중했다면 이번 회담에선 공동의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공동 개발이나 합동 군사훈련 등 안보협력 수준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물출 교수는 북러는 대미 공동전선 구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은 오는 8월 처음 핵작전 시나리오에 입각해 이루어지는 미한연합훈련에 대응해 러시아와 높은 수준의 군사협력을 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북러 간 군사 밀착 수준을 냉전시대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양국이 기존에 체결된 조약을 손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북한이 1961년 옛 소련과 맺은 조소 우호 협조와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은 무력 침공 또는 전쟁 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맺은 후 해당 조약은 폐기됐습니다. 이후 2000년 체결된 양국 우호 설린 협조 조약엔 자동 군사 개입 조항 대신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월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당시 북러 관계를 새로운 법률적 기초 위에 세우겠다고 언급했다며 새 조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러 간 군사동맹 복원에 대해선 핵무기 보유국임을 자처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부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카드, 그리고 장기적으로 극동지역 개발에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한국을 자극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북러 밀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편드는 기존 입장을 공식 석상에서 재차 확인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장용석 박사는 푸틴 대통령이 국제사회 시선을 의식해 북한 핵 보유를 전면 지지하는 발언까지 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문제의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국제사회 대북 제재 철회를 주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가 정당하다라고 바로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유엔 규범 자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북한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북한의 자위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걸 기반으로 또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지난달 한일 중 3국 정상회의 이후 이루어진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서울에선 한중 외교 안보 대화가 9년 만에 열리는데 북한이 반미연대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신냉전 구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쓰는 양상입니다. 북한 입장에선 푸틴 대통령 방북을 통해 북러 협력 수준을 최대치로 높이면서 동시에 최근 상대적으로 소원한 관계인 중국에 우회적으로 협조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입니다.
북한도 자기를 빼놓고 북한에 대한 핵화 문제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특히 이제 한미일 3국이 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응해서 이제 북한이 고립이 안 되고 러시아와 긴밀한 그런 밀착을 과시함으로써 북러 양국이 모두 다 대내에 자신들의 그런 관계를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한일 중 3국 정상회의 당시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거론되자 담화를 통해 반발하며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잠재적으로 다른 도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계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2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달 중 북한을 방문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러 관계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엇을 제공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전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우려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won't comment about reports about a possible visit. There hasn't been one in a long time.
캠벨 부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경화나 에너지, 핵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등을 제공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려하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relationship is something that we follow carefully and are concerned by. And then
캠벨 부장관은 그러면서 전반적인 북러 관계가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우려하는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12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방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푸틴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면 2000년 이후 24년 만에 북한 방문이 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답방 차원에서 북한 방문을 추진해왔습니다. 한편 캠벨 부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잠재적으로 다른 도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늘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함께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여러 가지 잠재적인 도발에 대해 적절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며 이런 일련의 노력에 있어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정책 접근 방식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완전화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앞서 지난 4월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간 단계를 잇따라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일부 보도가 문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입장은 완전하고 포괄적인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ntext, and I don't think they fully reflected where.
캠벨 부장관은 미국은 이 사안과 관련해 북한과 지난 몇 년간 전혀 소통이나 대화를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우리가 어떤 단계에 들어가거나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시기상조라면서 미국의 정책은 이전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 국무부는 푸틴 대통령이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심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계속 적절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어느 나라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어떤 정부도 푸틴 대통령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면 이는 러시아의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을 정상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와 다른 지역에서 아무런 처벌 없이 잔혹행위가 자행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인류의 고통을 악화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정의로 가는 길을 더 길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한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유지,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물질적인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계속 규탄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침략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를 어떤 나라도 돕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어떤 국가도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촉진하는 발판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믿는다며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국제 시스템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상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대해 외면할 수 없다고 밝히고 반인도적 침략 범죄 및 전쟁 범죄를 포함한 국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12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방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면 2000년 이후 24년 만에 북한 방문이 됩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 충돌에 대비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물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또 상원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북한 등 적국의 셈법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민롬니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11일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군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인 인도태평양 역량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분쟁 물류 환경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준비태세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쟁 물류 환경이란 적국이 다른 장소로 이동 중인 물류 작전과 시설 및 활동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부대를 이동시키지 못하거나 장비를 수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 혹은 탄약을 보급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등이 물류 위협에 해당합니다. 국방부가 미군의 이런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전을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법안에는 분쟁 물류 환경에서 미국의 물품 지원을 할 수 있는 동맹국에 한국과 일본도 포함하도록 하는 조치가 첫 번째 조항으로 담겼습니다. 현행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미국은 분쟁 물류 환경에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물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런 동맹그룹에 한국과 일본을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동맹국으로부터 예비 부품을 지원받으면 미국은 분쟁 발생 시 장비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물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어떤 물품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법안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법 제842조항은 미국이 분쟁 물류 환경에서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를 사전 배치하거나 비축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하는 등 일부 동맹국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에는 또 국방부가 모든 군부서의 분쟁 물류 역량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수리 프로그램을 해외 항구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으로는 부상하는 중국의 역내 군사력이 지적됐습니다.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롬니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후 성명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의 야망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지구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서 인력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지금 공급망을 강화하고 보호해야 미국은 미래에 있을 잠재적 분쟁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위 소속의 켈리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군사 공급망을 탄력 있고 견고하게 유지하는 건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군사력이 계속 확장되는 가운데 이 법안은 취약성을 해결하고 분쟁 상황에서 우리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군대를 더 잘 지원하고 역내 동맹국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나리오에 대한 의회 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한편 미 상원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북한 등 적국의 셈법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서 상원 정보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회기연도 정보수권 법안을 지난 3일 가결에 본회의로 회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의회 기록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의 잠재적 패배가 러시아와 이란, 중국, 북한의 추가 공세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가정보국장에게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에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정보수권 법안은 국가 안보 도구와 법적 권한, 정보 커뮤니티 인력을 크게 개선하고 특히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이들의 파트너인 쿠바, 베네수엘라와 북한은 물론 테러 조직 등 가장 시급한 위협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수권 법안은 미국 정보기관의 활동 및 예산을 승인하고 감독하기 위해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법안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105mm 포와 원거리 유도 폭탄 등을 탑재한 미군 중무장 항공기 고스트라이더가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특수전 훈련 참가를 통해 철저한 준비태세와 미한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주한미군은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은 12일 보도자료에서 제1특수작전 비행대대 배속 미 공군 인력과 AC-130J 고스트라이더 건십 한 대가 현재 진행 중인 미 해군 특수전사령부 요원들과의 연합 교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6월 12일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연합 교환 훈련이 미국 국방부 특수작전 저강도 분쟁 담당 차관부급에서 관리되는 프로그램으로 미 특수전 병력 집단의 일상적 전투 준비 태세를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연합교환 훈련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주한미군은 밝혔습니다. 미군이 40년 넘게 운용해온 AC-130 계열 중 5세대 모델인 AC-130J는 중무장 항공기 건십으로 지상 해상에 대한 근접 공중 지원, 공중 차단, 무장 정찰이 주요 임무라고 미 공군은 웹사이트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9.3m의 길이에 최대 이륙 중량이 16만 4천 파운드, 약 80톤에 달하는 AC-130J는 선회비행을 하며 특정 지상 표적에 분당 수천 발의 30mm 105mm 구경 포탄을 집중 사격할 수 있는 폭격기의 일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거리 레이저 유도 방식 폭탄 GBU-3969,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AGM-176 그리핀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2012년 5월 고스트라이더로 공식 명명된 AC-130J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한반도에 전개돼 당시 미한 연합특수작전훈련 티크나이프에서 실사격 훈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고스트라이더의 이번 한반도 전개는 최근 북한이 한국으로 수차례에 걸쳐 오물풍선 수백 개를 살포하고 GPS 전파 교란을 감행했던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데릭 립슨 주한미 특수전사령관은 고스트라이더가 참여하게 될 이번 연합교환훈련과 관련해 우리는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 미한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 지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참여하는 모든 훈련들은 분쟁 방지는 물론 누군가 우리 준비태세의 수준과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향한 우리의 결의에 대해 오판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이에 맞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라는 지속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언론인과 변호사, 작가와 블로거, 반체제 인사, 청원인, 그리고 여타 사람들에 대한 형사 기소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탄압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가짜뉴스를 퍼뜨린 수많은 시민들의 체포, 전통적이고 새로운 미디어에서 일하는 수많은 언론인들의 투옥, 특히 가혹한 처벌을 위한 정치범 선별, 그리고 전직 정치범들과 그 가족들이 감시와 전화 도청, 검색, 그리고 다른 형태의 괴롭힘과 위협에 자주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민 언론인 장잔 사건은 탄압의 최근 사례입니다. 전직 변호사였던 장잔은 2020년 5월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도한 이후 체포됐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그녀의 보도는 중국 당국의 긍정적인 서술과는 다르고 또 다른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장잔에게 싸움을 하고 문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해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녀의 건강은 악화됐고 그녀의 체중은 40kg까지 줄었습니다. 그녀가 교도소에서 단식투쟁을 벌이자 직원들은 그녀의 팔과 몸통, 발을 묶고 강제로 음식을 먹였습니다. 5월 13일 장잔의 4년 징역형이 만료됐고 그녀는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고 중국 당국은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국제 언론단체인 국경 없는 기사회가 언급했듯이 장잔이 석방되기 몇 주 전 중국 당국은 인권 변호사들과 변호사들을 위협했으며 이 사건을 국제적으로 제기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장잔의 가족도 당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그녀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 시민 언론인 장잔이 5월 13일 상하이 여성 교도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후 사라졌다는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반복적으로 그녀가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구금됐다는 사실과 그녀에 대한 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이 장잔과 중국 내 모든 언론인들이 직면한 감시와 검열, 괴롭힘, 협박을 포함한 제한적인 조치를 즉시 종료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중국 언론인들은 안전하고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